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7일 주의 날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10장. 그때에 나는 또 다른 권능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열린 채로 그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자 일곱 천둥의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바다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비밀로 하여 두어라. 그것들을 적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짚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더는 지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짚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열린 채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나 내 뱃속을 쓰리게 할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니 뱃속이 쓰렸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사기 제9장. 여룻바을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서급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을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을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을의 막내 아들 요단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대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우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우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룹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들의 형제들을 죽인 피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예베스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왔는데 세겜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을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예베스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룹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룹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베서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예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어귀에 사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르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셋더러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이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 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벳으로 갔다. 그는 데벳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싹구는 다르다.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늑대가 양떼를 덮쳐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그가 도망치는 것은 싹꾼이어서 양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내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양떼도 하나, 목자도 하나만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되찾을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다시 나뉘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는 귀신 들려 아주 미쳐버렸다. 무엇을 하러 그의 말을 듣겠는가? 그러나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는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의 증거를 따라 증거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친히 이끄시는 양의 목자로서의 주님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14절 선언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선한 목자인지를 친히 증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언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목자와 싹꾼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 했는데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비로소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양들인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사주시기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그의 양된 백성들은 그 사랑에 잡혀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된 싹꾼은 자신의 이익과 생명이 먼저입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단순히 품삯을 주고 고용된 목자이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한 것처럼 위기가 오면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이 우선인 반면에 싹꾼은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분의 양인 우리 생명을 우선하시는 예수도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을 말씀 중심으로 선한 목자와 양과 주인과의 교제입니다. 이미 양의 문이시라고 앞에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목자와 양의 교제는 단순한 교통이 아닌 것처럼 서로는 너무나 잘 아는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이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과의 긴밀한 교통의 관계임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 양쪽의 교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즉 양과 양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같은 소통을 가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깊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사람이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심 같이 우리가 서로 지체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여야 함을 배우는 거지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러한 양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 하반절에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목자의 마음은 이미 양 우리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양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입니다. 아직도 이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 있지 못한 우리 밖의 자신의 양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도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사랑의 우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전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목자의 권위입니다. 어쩌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도께서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생명을 버리고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영원의 권위 때문에 가능했음을 세 번째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의논하심을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순종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시 생명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7절 하반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모범이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내용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한 희생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도의 자의적인 행동이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의 신뢰가 부족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서로의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맡김으로써 죄의 사람들이 빛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나눔의 이유가 되는, 구별의 이유가 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19절의 내용으로 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역시 양편으로 나눠짐을 봅니다. 각각 다른 이해를 한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주셨고 들었는데도 이런 다른 결과를 나타냄도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눴고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이렇게 나눔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0절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들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것이 이 죄악된 세대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음을 이미 7장 20절, 8장 48절에서도 봐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도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절제된 삶의 이유로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이나 누가복음 7장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이런 평가는 자신들이 오히려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실을 반증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귀신의 하수인들의 반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표현은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함을 보는데 주님의 표현대로 들을 귀를 가진 하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눠짐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알곡과 타작마당의 나눔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언된 사실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이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이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영어에 blind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부활 사건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었다는 점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 고에너지 학회에 참석한 미국 대학 교수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보이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요소의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이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최소 단위가 쿼크인데 그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 그보다 더 작은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나타나지 않은 것, 곧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노아가 살던 당시에 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홍수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곧 장차 홍수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를 가르켜 로마서에서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역사상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으로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시편 제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보좌 곁에 있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가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답게 저희가 먼저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힘있게 널리 확장되어 아버지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